박 목사님이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실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까 박 목사 말씀대로 이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저희 섬기는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성도들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 목사님 설교 못 알아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국말 엄청 잘하시죠? 저는 그 멀리서 박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 2세 목회하셨는데 이제 1세대 목회하신다 이런 말씀 듣고 한국말 그래가 안 되겠는데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뭐 엄청 잘하셨어. 하나님께서 또 우리 박 목사님에게 이 언어에 또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또 더 큰 일을 하시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올 때 이제 주보를 받습니다. 주보를 받으면 이제 무엇부터 먼저 봅니까? 어떤 분들은 아, 오늘 설교 누가 하나 설교자 이름을 볼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를 보고 오늘 설교자 이름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분이 누구야? 자, 이미 소개됐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아, 오늘 설교 뭘 하는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교를 섰습니다만은 또 많은 경우에 여러분처럼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들어오면 먼저 오늘 설교 뭐 하나 설교 본문하고 제목부터 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을 보았다면 누가 보면 19장 이 말씀 내가 잘 아는데 그 삭개오 이야기 아니야. 그 키 작은 삭개오 우리 지금 번역에는 돌 모아가 나왔지만 전에 번역은 뽕나무거든요.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 아 그거 잘 알아. 내가 주일학교부터 들었는데 수십 번 읽고 수십 번 들어서 그래 나는 그 말씀 잘 알아. 여러분 잘 아십니까? 부탁이 있습니다. 잘 아시더라도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오늘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자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라. 삭개오가 부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세리장이라는 그의 직함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세금 징수 방법은 할당제입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시에 세금을 얼마를 거두어라 그러면 세리들이 그만큼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 이후에 얼마를 많이 거두어도 로마 정부가 타치하지 않습니다. 더 거둔 것은 전부 세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죄인으로 또 그 민족 반역자로 그렇게 아주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죠. 삭개오는 특별히 세리장이니까 세리 중에 치프니까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강제로 거두어서 in my pocket 착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삭개오가 부자가 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들어온 돈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다 가난했어요.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을 삭개오에게 부탁합니다. 삭개오씨 좀 도와주세요. 우린 지금 양식이 없어 굶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 옷이 없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삭개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안 도와줬습니다. 너 절대 안 줘. 삭개오의 경제 철학은 최대한 남에게 빼앗고 절대 남에게 안 준다.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나가자는 부자 될 수밖에 없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체면 불구하고 자존심 다 끊고 삭개오에게 액을 복고라면서 도움을 청했지만 삭개오는 이른 지하에 거절하고 문전박대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에게 돈을 빼앗긴 사람들 또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한 사람들 삭개오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미움, 돈을 빼앗겼다. 예수서 번 돈을 사기당했다. 강제로 빼앗아갔다. 도움을 청했지만 외면당했다. 문전박대당했다. 삭개오에 대한 감정이 좋겠습니까?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한, 그 미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이런 신문 기사를 보았어요. 서울의 어느 할머니가 100억 되는 빌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월세가 몇 천만 원 들어온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700만 원 사기 당했대요. 그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거야. 아, 내 돈 700만 원 떼먹었어. 내가 사기. 그래서 사기꾼에 대한 그 원망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분통하고 원통해서 그만 자살해버렸대요. 사살까지 너무했지만은 우리 어느 정도 마음은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사교에게 강제로 돈을 빼앗긴 사람들 사교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교 저 나쁜 놈, 저 도적, 저 사기꾼, 저 날강도. 그래서 전부 사교와 등을 돌렸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도움을 청한 사람들 다 사교와 등을 돌렸습니다. 다 사교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교 집에 왔습니다. 사교야, 내가 오늘 하루 너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주님이 사교 집에 왜 왔습니까? 잠잘 데 없어 왔습니까? 밥으로 먹으러 왔습니까? 주님의 그름은 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십시오.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거기 가셨죠. 주님이 여리고성에 오셨습니다. 삭개오 집에 갔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집에 가셨어요. 주님은 삭개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삭개오 집에 특별 심령 대부흥상이 열렸습니다. 강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삭개오는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말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뭘 보라 말입니까? 자신을 보라는 말입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남의 것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날강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강제로 빼앗은 거 네 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한테 도움을 청했지만 외면 당하신 여러분, 문전박대 당하신 여러분, 이제 오십시오.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참 오십시오. 이제 가져가십시오. 삭개오는 곡간문 열었습니다. 여기 곡식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져. 여기 옷이 있습니다. 가져. 여기 돈이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 반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삭개오 말합니다. 나한테 강제로 돈을 빼앗긴 여러분 오십시오. 내가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참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돌려드립니다. 얼마나 내한테 빼앗겼습니까? 내 1,000달러 빼앗겼어. 여기 4,000달러 드립니다. 얼마 빼앗겼습니까? 내가 5,000달러 빼앗겼어. 여기 그러면 20,000달러 드립니다. 얼마 빼앗겼습니까? 예, 10,000달러 빼앗겼어. 여기 40,000달러 드립니다. 네 배나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전에는 외면당했지만, 전에는 박대당했지만, 이제는 삭개오로부터 풍성하게 얻은 사람들, 그리고 전에는 빼앗겼지만은 이제는 네 배나 돌려받은 사람들, 삭개오의 관계가 어떠하겠습니까? 이제는 삭개오 칭찬합니다. 삭개오 좋은 사람이야. 삭개오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 정말 삭개오 나이스해, 젠틀해. 전에는 다 등을 돌렸지만은 이제는 삭개오와 악수합니다. 때로는 흑합니다. 그 입에 칭찬이 나옵니다. 인사합니다. 전에는 삭개오가 저기 오면은 돌아서 가버렸지만은 이젠 삭개오 저기 보이면은 오히려 젠금으로 가서 삭개오씨 안녕하세요. 그단 잘 계셨습니까? 원수 삭개오가 친구 삭개오로 바뀌었습니다. 욕하고 저주하던 삭개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삭개오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과 다 등지고 원수가 된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교회 나간다, 회개했다, 구원받았다, 이게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여기 자막 나오죠.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다른 하나는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관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됩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왜 사람들과 등지고 원수가 되고 뒤틀리고 그 모든 관계가 망가져 버렸습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속담에 윗물이 맑으면 그 다음 뭡니까? 아랫물도 맑다. 예.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습니다. 수원지에서 맑고 깨끗한 물을 보내주면 우리들 가정에서도 맑고 깨끗한 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원지에서 흙탕물을 보내면 우리들 가정이 흙탕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바르게 정립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왜 사람들과 등지고 원수가 되고 뒤틀리고 그 모든 관계가 망가져 버렸습니까?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미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니까 그는 자기 재산 반을 가는 사람 주고 강제로 빼앗은 거 네 배나 갚아줘. 그래서 사람들 관계가 얼마나 좋게 되어버렸습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며 사람과의 관계, 이 둘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절대로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에 어느 큰 교회당 옆에 그 슈퍼마켓 가게 하는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그런데 그 가게의 주인은 자기 가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설교 엄청 잘합니다. 가게 오는 손님들에게 전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는 자기 친구가 가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저 교회 목사가 새로 왔는데 설교 엄청 잘해. 그래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자네는 교회 나가지 않잖아. 아예 교회도 안 나갈 뿐 아니라 저기 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저 교회 새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걸 잘 알아? 이 초대교회 작년에 그 1년 전에 박 목사님 새로 왔을 때 이 지역에 초대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설교 엄청 잘한다 소문났죠. 저도 간접적으로 그 소문 들었거든요. 그 친구가 너는 교회도 아는 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난 이후부터 저 교회 성도들이 내 가게에 외상값을 잘 갚고 있어. 여러분,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 것과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 것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 있지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내가 외상값 갚아야 되겠다. 그 가게 주인 참 똑똑하지요. 참 잘 봤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그래 예물 가지고 왔나 그래 받겠다. 그런데 내가 받기 전에 먼저 너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보니 여기 예물 그랬죠. 예물은 물질이고 내가 너가 사람들과 금전 관계, 돈 관계가 좋지 않구나. 그것 때문에 너가 지금 원망받고 있구나. 그거 먼저 해결하고 오느라. 그러면 내가 너 예물을 받겠다. 먼저 갔어. 예물을 여기 두고 먼저 갔어. 그거 해결하고 오느라. 그러면 받겠다는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금전관계, 물질관계가 하나님과 예물관계, 하나님과의 봉사, 헌신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고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너희께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맴도 매일 것이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푸시옵소서. 푸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래 내가 풀게. 내가 풀게. 그러나 먼저 풀어라. 너가 사람들과 먼저 풀어라. 그러면 너가 먼저 풀어라. 그러면 내가 풀겠다는 거예요. 한 강에서 미량 알고 있습니까? 전 이 과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고향이 미량이거든요. 내 고향 미량 영화 제목이 미량이 있어. 그거 제가 봤어요. 우리 보신 분들 있죠? 어머니가 이제 어린애 하나 키우고 사는데 그 아이가 그만 유괴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그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머니 너무 괴로워하는데 이웃에 믿는 사람이 그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성도들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살인범을 용서하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주님은 원수를 용서하라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이 살인범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도소로 갑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교도소를 갑니다. 그 살인범,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좀 가슴이 떨리는데 문이 열리더면 살인범이 나옵니다. 살인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이렇게 나온 줄 알았는데 그 살인범이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미안하고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이상하게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날 용서한다고요? 나 벌써 용서받았습니다. 나 하나님 용서받았습니다. 나 용서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용서는 필요 없다는 뜻이죠. 이 말을 듣는 어머니가 오열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받았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그때부터 예배를 방해합니다. 교회를 방해합니다.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살인범, 나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했겠습니까? 정말 그가 바른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 어머니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기독교를 오해하겠다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진리는 그런 게 아닌데. 한국에 어느 교회에 부부 집사님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부장적인 남편입니다. 가부장적이다. 어떤 남편입니까? 권위 세우는 남편. 마누라를 좀 무시하고 좀 억압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우고 자존심 세우는 큰 소리치는 그런 남편이라. 어느 주일에 부인 집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 남편에게 여보 나 오늘 도무지 교회 나가지 못하겠어. 혼자 예배 드리러 가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그러지가 혼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이제 예배 다 마치고 한국 주 11시 예배하는 게 12시 마쳤죠. 예배 다 집에 들어오는데 대문 여는 소리 들리는 거야. 부인이 이제 일어나서 점심 차려 드려야 되겠다 일어나라 그러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좀 어때? 점심 차 누워있어. 내가 점심 차릴게. 부인이 깜짝 놀래. 전에 같으면 뭐하고 아직 안 일어나 빨리 점심 차려 감을 질러야 되는데 누워있어. 내가 점심 차려올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더그 점심을 차려왔어. 들어오더니 여보 일어나 밥 같이 먹자 밥. 그리고 말합니다. 설거지 내가 할 거니까 가만히 누워있어. 내가 약 사올 거니까 그리고 저녁도 내가 지을게. 가만히 누워있어라. 부인이 이상한 거야. 이런 일은 한 번도 북에 들어가 본적 가부장적인 남편이 북에 들어가겠습니까? 부인이 이상한 거야. 그때 알았습니다. 아하 내가 오늘 몸이 아파 교회 못 갔는데 남편이 오늘 목사님 설교에 엄청 은혜를 받았고 무슨 설교의 은혜를 받아 생각해. 그렇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거기에 말씀 은혜를 받았어. 그럼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교회 못 나간 당신 목사님 설교 은혜를 받았어. 많이 받아. 받았어. 무슨 설교의 은혜를 받아 내가 알겠어. 그래 뭔데 그랬더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지. 그러니까 당신 오늘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이런 적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말이 은혜를 받았지. 그랬더니 남편의 말이 아니야. 아니 그럼 뭔데? 남편 말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남편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은혜를 받았든지 아니면 내 아내를 사는 그 말이 은혜를 받았든지 그 남편은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바로 서니까 사람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도 바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늘 위를 생각합니다. 위, 하늘, 하나님, 천국 이것은 상대적으로 아래, 땅, 사람을 조금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원론적 신앙인데 대단히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늘뿐 아니라 땅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도록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땅, 위, 아래, 하나님, 사람 너무 딱 부러지게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다른 한쪽을 밀어내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불신 가정에 혼자 나옵니다. 성도들이 그를 볼 때, 야, 저 청년 참 믿음이 좋다. 열심히 주일학교 찬양대 청년에 열심히 봉사. 자기 딴에도 아, 나 믿음이 참 좋아. 혼자 이제 자기 교회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주 담배를 좋아합니다. 골초입니다. 계속 담배를 피우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 거 볼 때마다 역정을 냅니다. 아버지 제발 좀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 좀 끊으세요.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담배는 담배를 죄악시하는 거야. 그럼 담배가 뭐가 죄가 있습니까? 그 죄악시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울 때마다 역정을 부리는 거야. 한 번은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그 청년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에 왔는데 아버지 담배를 피우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 꼴이 안 좋은지 뭐 괌을 질렀어요. 아버지 담배 좀 끊어 괌을 질렀어.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슬그머니 일어나시더니 대문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져도 안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찾아 나갔어요. 우리 아버지 보셨어요? 어, 못 봤어, 못 봤어. 그날 밤에 안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도 안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돼도 안 돌아왔습니다. 한 달 돼도 안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영영히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효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청년 정말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다면 왜 하나님 편만 생각하고 아버지 편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 담배 피우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정말 이 청년이 바른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아버지가 좋아 담배를 사드려야 됩니다. 담배 사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사서 교회로 모시고 나와야 되죠. 외골수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배 말이 나왔으니 잠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술이 넘으셔서 교회 나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셔도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사실은 제가 세례를 주었거든요. 제가 세례를 주면서 담배 끊으시죠 말 안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좋아서 평생 피우시는 담배 내가 끊으라 말 안 했어요. 어머니는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담배 한 대 피우시고 또 갔다 와서 또 한 대 피우시고. 저희 가정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조금 후에 어머니를 초청해서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한국에서 가지고 오신 짐 속에 보니까 담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머리가 좋으셨던지 미국 가면 영어도 모르고 차도 운전 못하니까 담배를 못 산지 담배를 많이 사오셨어. 그런데 또 담배를 조금씩 아껴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담배 아껴 피우지 마세요. 피울 만큼 피우세요. 내가 담배 사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거지도 양담배 피웁니다. 그리고 제가 담배 두어 번 사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담배 사오지 마라. 나 이제 안 할란다. 자연적으로 끊으셨어요. 예수님은 골반의 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책망했습니다. 골반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사람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너희들이 편리하게 만든 사람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물 드리고 부모에게도 드리라는 것입니다. 땅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겠느냐? 땅의 부모 섬김을 통하여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성김을 나타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0장 아 요한일서 4장 21절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나를 사랑하는 데는 참 좋구나. 그런데 어떻게 나를 사랑할래? 어떻게 나를 사랑할래? 나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느냐? 여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람과의 관계이고 이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이고 사람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열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나중에 그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요셉 앞에 섰습니다. 내가 요셉이라 그랬더니 형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요셉이 말했습니다. 형들이여, 나를 판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형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 3천명을 거느리고 추격해 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 있었죠. 신하들이 말합니다. 명령하소서. 당장 저 왕을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으니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모반으로 인해서 급히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그때 신하가 말했습니다. 내가 저놈을 당장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므이 들어 나를 저주하라고 한다. 손대지 마라. 한국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손양호 목사님. 6.25 때 공산주의자 청년이 목사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목사님은 사형 선고받은 그 살인자 이승만 대통령에게 살려달라고 구명청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가 구명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아들로 입직을 시켰습니다. 진짜 아들을 삼았어요. 두 아들 장례식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두 아들 조금 있으면 미국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데려갔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여수 애양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무덤 세 개를 보았습니다. 앞에 무덤, 뒤에 두 무덤이 있습니다. 손 목사님의 무덤과 그의 두 아들의 무덤. 나는 말만 들었던 그 무덤을 난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이 모든 사실을 저는 그때 내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신앙은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좋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 속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속담이라 제가 이걸 설교에 쓸까 말까 좀 망설였는데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겠습니다.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소 말뚝 보고 절한다. 들어보았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소 말뚝 보고 절한대. 하나님이 좋으면 모든 사람 원수한테 절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좋으니 자기를 판 형들에게 절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좋으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에게 절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하나님이 좋으니까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원수 절했습니다. 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앞에 속담보다 더 어려운 속담이라 그래서 이걸 쓸까 말까 하다가 한번 또 써봅니다. 금강산 그늘이 낙동강 700리라. 이해하겠습니까? 아, 그럼 모른다고 거기 오는. 여러분 이 말하면 좀 이해할 겁니다. 삭개오 그늘이 요단강 300리라. 삭개오 재산반 내놓았습니다. 네 배나 갚아주었습니다. 삭개오 그늘이 요단강 300리라. 삭개오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정상박형 있습니다. 맨 위에 하나님 계시고요. 아래로 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내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 또 우리 교우들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밑변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밑변이 위로 올라갑니다.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졌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워집니다. 밑변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내려갈수록 사람과 점점 더 멀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과도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람과도 가까워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내 신앙의 척도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사람과도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사람께 가까이 이게 복이 아닙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신앙이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를 통해서 신앙이 관계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과 그 모든 관계가 꼬이고 뒤틀리고 파괴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예사로 생각하거나 부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가 내 신앙의 척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사람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